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고사성어 중에 보면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낭중지추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주머니 속, 주머니 낭자에서 해서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띄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추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그 재능이 워낙 뛰어나면 그것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재능이나 인품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기 마련이고 소리 좀 너무 큽니다. 저 목소리도 큰데요. 좀 뒤로 갈까요? 예. 사람의 재능이나 인품은 다 때가 되면 드러나기 마련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아니하고 감추려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단한 번도 직접적으로 홍보하거나 마케팅하거나 자기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숨기려 하셨고 감추려 하셨고 절대 발설하지 말도록 은밀히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악한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이 기적을 본 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전 영역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숨겨질 수도 감추어질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인성, 그 위대한 신성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란하게 야단법석 떨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때가 되지 않아 감추려 할 필요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시사철 1년 365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들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낭중지추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이라는 본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집을 마태가 5, 6, 7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실제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여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쓰임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야 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겸손히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정체성의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둘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소금의 정체성은 제일 중요한 것, 뭐 부패하지 않게 한다, 예,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금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금의 메인은 짠맛을 내어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은 녹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짠맛을 내는 진짜 소금이랄지라도 김치에 뿌려지고 국물에 던져질 때 녹아내리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진가는 소금 덩어리로 존재할 때가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녹아내림에 소금의 진가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놈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며 내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내 속에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내 속에서 영적 테러리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내 심령과 내 심령과 내 마음에 울림이 없던, 세상에 어느 것도 내게 울림이 없고 세상에 어느 것도 내게 감동 준 게 없고 세상에 어느 것도 내 감정에 만족함을 준 적이 없는데, 그런 내 속에 누군가가 훅 들어와서 내 심령을 파괴시켜버리는 영적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테러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의 붕괴를 경험합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부인을 경험합니다. 지난날 나의 모든 삶의 주님, 나의 모든 지난날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된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테러리스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고자 하는 나의 주화를, 나의 자아를 깨뜨려버렸습니다. 나의 존재의 근거를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내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맛있는 소금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해야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된 것으로 그치고 변화된 소금 덩어리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반드시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숨어 있어도 그것이 송곳처럼 그게 뚫려져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드러남이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너희는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세상의 짠맛을 내는 소금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더도 말고 둘도 말고 딱 두 가지.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 정말 소금이 가짜이던가. 그래서 소금 자체가 아니라 소금처럼 생겼으나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은 소금인데 세상에 들어가 녹아내리지 아니하므로 소금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상황이지요. 정말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적 테러가 일어나서 붕괴와 파괴와 완전히 나의 자아의 부서짐을 경험한 존재라면 여러분 진짜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금이라면 그 소금은 어디에든 투하되어서 어느 곳이든 원자폭탄 이하의 파괴력을 가지고 세상에 무엇인가 던져지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녹아내림의 은사, 녹아내림의 섬김, 녹아내림의 겸손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맛을 잃어버린 교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우리를 칭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추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고 우리 같은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거들먹거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그 권위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찍어 눌렀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줄 아니냐 하시며 본인의 능력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모으셨습니까? 그랬다면 교회도 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섬겨야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들먹거림이 아닌 겸손으로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와 특권의식이 아니라 죄인들과 세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이고 모인 자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고작 12명만 데리고 그는 공생의 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동거동락. 그분은 철저하게 세상에 녹았고 그가 불렀던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녹아내렸고 세상을 섬겼고 세상에 수종들었으며 인자로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빛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도로 부르신 그들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잠을 주무시고 함께 전도하시며 함께 사역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사 구원하라 명령하신 그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가운데 기적과 이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금처럼 그렇게 녹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맛있는 소금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이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바로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 빛의 정체성은 바로 어둠을 비추는 것이 빛의 정체성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둠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인생의 정체성은 흑암이지요. 하나님을 스스로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없는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들 세상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 빛이 없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빛을 내는 등불입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거리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발 뒤꿈치를 들고 목이 빠지도록 그 무엇인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우리는 빛으로 그들에게 세상을 밝히 드러내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고 알게 되고 이제 이것이 참 진짜 무엇이었는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사랑 성도 여러분, 빛은 반드시 비추어져야 합니다. 빛은 더 밝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은 어둠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속에서 무엇인가 더듬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우왕좌왕 머리가 부딪히고 어깨가 부딪히고 서로 부딪히면서 야야 하며 아주 야단법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동서남북 사방향이 어디인지 알게 하고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며 그 빛으로 세상 가운데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형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앞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옥토 위에 떨어진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누가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로 나오는데 이 귀한 열매 맺는 이 이유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이때 들어간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빛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저 불신 영혼들,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생들에게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빛으로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드러내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향하여 그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이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보도록, 나를 주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그 빛을 향하여 나가는데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임을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빛으로 말씀하시며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쉬운데요. 단 하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삐삐가 있었습니다. 제가 삐삐가 있었을 때에 참 제가 자주 썼던 게 있습니다. 못해도 한 20여 명의 여자들에게 보냈던 삐삐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숫자죠. 아시는 분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010235. 아, 이걸 아십니까? 예, 10102. 10, 10. 10, 10이니까 10, 10. 그 다음에 뒤에 2. 10, 12. 35 합니다. 제가 앞에 숫자를 말씀 안 드릴 거를, 예, 한 20명에게 보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를 사모하면 내 마음을 뭐 하고 싶죠? 아, 표현하고 싶어서, 예, 그 삐삐라고 하는 기계에 나의 마음을 숨겨 좋아한다는 말은 직접 못하고 열렬히 사모사모 뭐 이렇게 하면서, 예, 구애를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결국 그 구애는 하나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지만 말입니다. 지금의 아내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만났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열렬히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내 자아에 테러를 일으키시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와 나의 주관과 나를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나고요. 바로 그 빛이 나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사 내 안에 빛의 충만함이 있게 됩니다. 그 빛의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이 복음을 그 누구보다 행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16절 말씀인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시면 뭐라 하냐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면 우리에게서 나타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제가 도형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굳이 도형으로 따지자면 복음은 세모입니다. 복음은 샤프합니다. 복음은 완전 뾰족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연과 홍과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를 아예 부서지게 하는, 복음은 뾰족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뾰족한 것이 어디에 쓰이냐면, 복음은 세모처럼 뾰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네모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초적으로 네모입니다. 모든 네 귀퉁이가 다 모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네모가 아니고 저는 한 팔각형이 될 겁니다. 너무 모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난 이 네모를 깎아내는 것이, 이 네모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세모의 복음입니다. 이 세모의 복음은 뾰족하여서 사과를 깎는 과독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려깎기를 하지요. 내 귀퉁이에 모난 곳을 복음이 치면 일단 각진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으로 내 삶이 그 충족되어지면, 복음과 충돌이 일어나면, 복음을 만나면, 그래서 복음 앞에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 네모났던 우리의 인생이 둥글둥글한 원형으로 변해져 갑니다. 왜 원형으로 만든지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로든 굴러갈 수 있고, 어디서도 모나지 않아서 어떠한 정에 맞을 필요가 없는 둥글둥글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 성도분, 이것이 뒤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예요. 이게 뒤바뀌어 버린 것이 저주예요. 자, 이것이죠. 복음은 뾰족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가지고 와 전하면 뾰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No.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날카롭고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원색적이고 너무 배타적이라서 복음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 죄인이야.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너는 죽어마땅한 존재야. 한번 세상 나가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뺨 안 맞으면, 이만수 집사님처럼 뺨 안 맞으면 다행이시죠. 그럴 만큼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뾰족한 복음을 둥글둥글 깎아버려요. 둥글둥글 깎아서 가지고 와서 복음이랍시고 들이대는데, 여러분, 받아들일 때는 좋은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우리가 빛의 능력, 소금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둥글둥글한 복음으로 던져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왜곡, 복음의 변질이에요. 세상에 맞춰진 복음, 세상의 무엇인가에 맞추어져 변질된 복음, 그래서 좀 더 전하기 쉽게 복음을 왜곡한 복음, 여러분, 이 가짜 복음은 세상에서 그 어떠한 영향력도 없습니다. 결국 이 둥글둥글한 복음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느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떠한 이 딜레마에 빠지냐, 둥글둥글한 이 복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각진 네모난 나의 인생에 깎아내려지지 않아요. 뾰족한 칼날이 아니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지 못해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나의 자아와 나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인도해내지 못해요. 왜요? 복음이 둥글둥글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이 전자와 같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뾰족화해도, 아무리 나를 찔러도, 나에게 계속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여도, 여러분 그 복음 앞에 설 때만이 여러분이 둥글둥글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복음을 변화시켜버리고 복음을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복음을 그렇게 섞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복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복음 앞에서 가짜의 행세, 무늬만 소금의 역할, 무늬만 빛의 역할을 하니 세상이 더 이상 그들로 인하여 그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원색적인 복음, 하나님께서 2000년에 주셨던, 예수님이 주셨던 2000년의 그 복음 그대로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더형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다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 비유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열차와도 같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제가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차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열차는 어디 위를 달립니까? 바다 위입니까? 하늘 위입니까? 도로 위입니까? 열차는 철로 위를 달립니다. 철로를 벗어나면 여러분 그것은 이탈하여 대형사고로 인명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저도 KTX를 요즘 타고 다니는데 속도가 290km, 288km 그 속도로 달립니다. 그 속에서 열차가 철로를 이탈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철로입니다. 그 철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그것이 그 열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상향선, 아래로 내려가면 하향선입니다. 하행선, 상행선. 여러분 그러면 이 철로가 무엇입니까? 이 열차가 달리는 이 철로가 무엇입니까? 예, 다름 아닌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철로 위를 달리는 열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말씀을 벗어날 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이 길을 넣는 대로, 말씀이 철길로 만들어진 그대로 우리는 그 말씀 위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열차의 방향이 결정되었는데, 그러면 열차를 움직이는 열차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열차의 동력은 엔진에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열차 타고 내려올 때 16호차 KTX 301호 열차에 16호차에 탔을 때 그 맨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력실. 그 맨 앞에 있는 그것이 16칸의 열차를 끌고 가는 그 열차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열차의 엔진, 우리의 엔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생생하게 주의 소금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차의 동력인 엔진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죽어 있으면 열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이 복음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엔진의 동력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살아 있는가? 300km는 아니더라도 최소 120km로 달릴 수 있는, 적어도 200마력의 마력은 낼 수 있는 그러한 엔진이 지금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가? 예, 장착되어 있다면 두 번째를 점검해 보십시오. 장착되어 있는데 고장난 엔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피스톤이 움직여야 엔진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빵빵빵빵빵빵 V6, V12, 6기통, 그 다음에 12기통, 12개가 피스톤 움직이면 12기통, 6개면 6기통, 4개면 4기통, 그 피스톤 숫자에 의해서 엔진의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16기통, 12기통, 4기통, 6기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피스톤이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냐 이거죠. 복음 앞에 설 때마다 내 심장은 벌렁거리고 내 심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나대지 마. 제발 내 심장아 나대지 마.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은 뛰어야 됩니다. 용수철처럼 막 뛰어오르기 위한 그런 준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난 파도처럼 바다를 뒤엎고 이 바다를 변혁시킬 만큼 큰 쓰나미와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복음을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16개의 열차칸을 때론 20개의 열차칸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줄줄이 불신 영혼이 달려도 그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강력한 KTX보다 더 강력한 열차들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열차를 움직이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말씀의 철길 따라 복음의 엔진의 능력 따라 살아가는 거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착한 행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열차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엔진? 예. 철길? 예. 하지만 열차에 수레바퀴가 없다면 엔진이 아무리 에너지를 내어줘도 16기통이 380마력을 내줘도 그 열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퀴가 없는데 어찌 열차가 저 북으로 올라가며 러시아까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열차를 움직이는 실체, 동력은 엔진일지언정 열차를 움직이는 실체는 바로 바퀴에 있고 이 바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던 왜 우리의 삶이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이 동그라미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바퀴가 네모납니다. 네모난 바퀴가 굴러갈까요? 여러분 복음의 샤프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고 샘으로 있으면 여러분 샘으로 만들어진 바퀴가 굴러갑니까? 바퀴의 정체성은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동그랗지 않은 것을 바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둥글둥글해야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마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영적 테러가 일어나야 되는지, 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깎여져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깎여져야만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열차가 비로소 움직이는 것입니다. 속도는 사람마다 빠를 수 있고 느릴 수 있고 사람마다 서는 그 역들도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여러분 우리의 사람마다 모양은 둥글둥글한 바퀴가 되어 세상 가운데 굴러갔을 때에 이 열차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철길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고 우리가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가 복음에 의해 깎여지고 깎여져서 어디라도 그것이 미국이든 캐나다든 그것이 남미든 그것이 호주든 그것이 아프리카든 그것이 유럽이든 그것이 이슬람의 중앙아시아든 여러분 어디든 주님이 가자고 삐뽀삐뽀 둥붕붕 신호 던지시면 주여 어디로 출발하오리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이 변질되지 않고 그 정체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정체성을 붙들고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는 그 정체성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놓아주시고 2000년 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말씀의 철로를 우리는 잘 눈여겨보고 정말 예수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엔진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마어마한 동력을 발하여 내 삶의 둥글둥글한 내 삶의 버금으로 깎여지고 깎여져서 내 자아가 산산조각나고 내 자아가 부서져서 온전히 동글동글한 360도의 온전한 동그라미가 되어 온전한 삶의 수레바퀴가 되어 어디로든 달려가고 달려가는 곳곳마다 그 열차에 타는 인생들마다 오늘 16절 하반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그러한 열차들이 그러한 복음의 열차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